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성실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가장 적절한 때에 바로왕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능력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할 만한 순간에 요셉을 등장하게 만드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서 자라다가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채로 한참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마치 노예처럼 얽매여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아무런 자유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내 인생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이 그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은 노예처럼 얽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희망이 없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코 끝없는 절망 속에 헤매이다가 쓰러지는 그런 덧없는 인생이 아닌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보디발의 집이든 아니면 감옥 속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곳에서 우리 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응답하면서 무엇보다 세상의 주변에 복이 되는 인생을 사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스스로 초라한 신세라고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자책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되었는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서 가슴을 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가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서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재능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내 꿈은 깨어지고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만한 그런 기회 혹은 그런 환경 주어지지 않는다고 자기는 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고 뭔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는 뭔가 이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탓하고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죠. 단련하고 계신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푸대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죽하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겠느냐고요. 최소한 우리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대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거나 하나님 우리를 참 푸대접하신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을 그냥 어디 내팽개쳐 놓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자책하고 한탄하고 그러면서 삶을 낭비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고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에 정말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아니면 뭐 요셉이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나 아니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나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야기에서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왕과 대화하는 순간에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바로왕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다섯 번 등장하는데요. 다 요셉을 통해서 등장해요. 어제도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32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심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가나안을 떠난 지가 한 13년이 지났어요. 자신의 인생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점점 절망으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3년 세월 동안 요셉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뭔가 이렇게 와 대단한 사람으로 부각이 될 만한 그 순간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13년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이렇게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우상이 많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우상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가 그 우상이 많은 동네였거든요.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 수많은 우상 속에 갇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에 수많은 우상, 보디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려움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얄팍한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그러면 평소에 안 어려울 때 정말 경건하고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뭐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며 살았다면 혹시 그런 말을 해도 이해가 되지만, 평소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이요, 어려웠습니다. 요셉이 정말 힘겹게 살았어요. 요셉은 정말 끝없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인생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만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경외감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실제로 우리는 대단히 위태롭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7년, 6년 지내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비록 삶이 흉년이라 손치더라도 우리가 섣부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겸손한 경외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외심, 이런 거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이 꿈을 두 번 연거푸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닥쳐올 재난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 원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흉년을 이길 구체적인 방법인 거예요. 33절부터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왕 바로가 두 번 연거푸 꾼 꿈은 7년 풍년 뒤에 일곱 해 흉년이 온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33절부터 36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토대로, 그러면 일곱 해 흉년 다가올 7년 풍년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될 일곱 해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거냐고 하는 데 대해서 요셉이 미리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소출의 5분지 1을 거두어서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할 감독관 필요하고 이 모든 일을 다 진행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이고, 그래서 요셉은 앞으로 닥쳐올 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지혜를 가진 일꾼을 좀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지혜,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 그 방안을 말해주는 선지자 혹은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많지만 세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구체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드문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움은 대비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어려움은 대책을 세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통 중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줘야 되고, 고통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고통 중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줘야 됩니다. 돕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 그러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말하는 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손길이 필요한 거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떤 때든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 또 그런 손길, 그런 역량, 그런 믿음, 그런 은사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